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날이었을 겁니다. 천지가 흔들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뜻을 알리시고 그분의 행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모스 3장을 자막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러 모였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거야 뭐, 그때 선지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겠지. 그럴까요? 사실, 그 엄격한 의미에서, 현재 시대는 이 모든 선지자직 같은 제사장직 같은 모든 성직이라고 불리우는 직함이 전부 사라졌습니까? 보편화됐습니까? 다시요. 사라졌습니까? 보편화됐습니까? 보편화됐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 유효합니다. 너희는 다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분명 교회도 성도도 이 선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저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점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한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행사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될까요?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까, 환난이 올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믿고 묵묵히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길도 모르고 뜻도 모를 때 염려에 묶이게 되고 불안에 함몰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께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쩌면 그것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금요일 밤, 특별히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어느 금요일보다도 의미가 크겠죠.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적 뜻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23장 44절 오늘 첫절을 좀 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그랬어요. 이 시간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 몇 시로 환산을 해야 맞습니까? 여기다 플러스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몇 시란 뜻입니까? 정오의 시간이란 뜻이죠. 정오는 하루 중 치자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밝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캄캄한 어두움이 3시간가량 진행이 되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오후 3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가량 가장 밝아야 될그 시간에 가장 칠흑 같은 흑암이 뒤덮였던 거죠. 자, 우리는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가고 그들이 구원받는 십자가의 예표가 담아진 유월절 사건이 등장하는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어린 양이 죽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왜냐하면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인들을 속량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절기가 최초로 시행토록 명령이 되어지고 유월절의 시초가 됩니다. 이게 열 번째 재앙의 이유예요. 그런데 혹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지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바로 그 앞에 아홉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어둠의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자, 성경을 한 군데 보십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을 자막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어느 정도 흑암이었는가 하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도 형체조차 볼 수 없는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5절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은 항상 영적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멸망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운명하기 직전에 그 나타났던 최초의 그림이 어둠이었어요. 세상이 캄캄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 뜻하냐면 종말적 사인의 시작이에요. 드디어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종종 성경 전체에 걸쳐 어두움으로 묘사하면서 그 반대 개념이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은 드디어 종말의 시작과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은 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죠. 성경을 좀 마저 보십시다. 45절을 보시면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이 스키조라는 찢어졌다라는 말은 놀랍게도 그 문법을 보면 헬라말에 수동태, 신적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찢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찢은 거예요. 저절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읽읍시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51절에 보니까 예,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로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성소를 찢으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 성소를 중심으로 지성소가 안에 구분이 되고 다른 공간이 철저히 구분이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법궤 위에 시은좌에다가 피를 부어 백성들의 죄를 사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제사고 매년 할 때마다 똑같은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반복되는 행위였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제정된 제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왔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정확하게 성소에 찢었던 휘장은 누구의 육체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열어서 그 찢어지는 고난 속에 운명 속에 다 이루었다를 말씀하시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때 그 길로 처음 걸어 들어온 사람이 누굴까? 백부장의 집행자였던 바로 그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는 집행자였지만 운명하시는 순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저주를 다 쏟아부으시고 자기에게 그 죽음을 수용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모든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전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뭘 보셨을까요? 땅끝에서부터 돌아올 택한 백성들의 귀로의 행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시편에서 많은 고난의 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고난의 시가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한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자,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예수께서 과연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 역사를 넘어 세대를 넘어 인류를 넘어 뭘 보고 계셨는가를 확인하십시다. 시편 다 찾으세요. 자막 없어요, 이건. 시편 22편.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처음에 몇 절만 좀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것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 집행자들을 얘기하겠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쭉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을 노래하다가 27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심이로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걸 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혹독한 고문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운명하시면서 자기 몸을 찢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 생명과 풍성함으로 들어올 민족을 역사를 세대를 뛰어넘는 비전을 본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비전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매일 꿈꾸어야 되는 우리 입의 찬송이고 노래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꿈이에요.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고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저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결론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가서 보십시오. 47절, 46절까지는 예수님의 운명하는 광경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남겼다면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백한 필체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십자가 주변에 둘러섰던 몇 사람들의 표정을 기자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작가에 따라서 필체가 조금 달라요. 자, 4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여기 볼까요? 우리 한 주간 새벽을 통해서 이 무리들의 변화에 대해서 살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무리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던 무리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나뭇가지를 흔들며 옷을 깔아 그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던 무리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전날 밤에는 어떤 무리로 돌변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저런 무기력한 자이어서는 안 되고 저 무기력한 자의 모습의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는 이 무리들은 또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항상 물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여론과 무리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참고는 할망정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없고 우리 삶의 더더군다나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여론은 늘 바뀝니다. 악당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의인이 천하의 죽일 놈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결국 자기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무리는 늘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49절을 보십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상당히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이 여자들은. 자, 그런데 50절을 볼까요? 공회 의원으로서, 이건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 높은 지위의 인물이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법 심판을 결의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말은 수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받아들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여러분 사실 이럴 게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한켠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서슬퍼런 시대에 이 사람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잃을 게 많으면 용기가 작아진다는 걸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걸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장본인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숨이 끊어져 그것도 십자가의 형태를 형벌로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당대 십자가는 정말 재수 없는 최고의 대상물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그 죽어버린 사람을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섭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십자가의 사형수들이 죽으면은 십자가의 사형수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회를 소요시키고 밀란을 일으킨 자들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죽은 시체마저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대상인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구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인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뒤로 넘겨서 성경을 좀 찾습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옛날 성경에는 은휘했다고 표현되어 있었죠. 숨기더니 이 일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는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이게 1인치 감추어졌던 인물 하나가 요한의 기자에 의해서 슬쩍 화면에 노출이 되죠. 39절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누가 함께 했어요, 그 자리에?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누군지 아시죠? 여기 성경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시신수습에 같이 나섭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매우 신앙의 용기를 드러내면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내요. 그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갈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푸르러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당대 잃을 게 너무 많았던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귀한 도구가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면에 감추어진 문장으로나 글로는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오해된 신학들이 돌아다녔죠. 기절설, 시체 도둑설, 실제 이런 그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던 거다, 기절. 아니면 누가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이 제자들 가운데 말을 만들어낸 거다. 별별 설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가 확인이 됩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확인돼요. 더 나아가 부활까지 확인하는 결과를 맞죠.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가장 예수의 중요한 신학의 주제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증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역설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시신을 수습한 인물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서민들이 하는 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당시 관습이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시신을 두는 식의 장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부자들만이 시신이 안치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장례 절차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도다. 이 미세한 문장 하나도 예수님은 그냥 타의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이 철저하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께서 죽은 후에, 메시아께서 죽은 후에 부자들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 된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마 그러니까 이런 우리 금요일 지금 밤 이런 시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됐어요. 이때 55절을 잘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했습니까?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 향품, 향유는 완전히 시신 수습용 아로마예요. 아로마라는 말이 향기라는 뜻이죠. 향기.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까지 확인을 했고 돌아가서 이제 향품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들어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는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을 또 기념하여 맞을 텐데 부활주일날 이제 전달될 메시지 가운데 재밌는 그 장면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정황을 다 성경 기자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를 사복음서 전부 기록하지 않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 이 누우셨다가 칭칭 배로 동여맨 채 쌓여진 채 누우셨다가 스르르르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좀 한번 기록을 해놨으면 여지가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 부활의 목격자가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어느 기자도 그 부활하는 실제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일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금요일 밤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 세상이 가장 절망에 빠졌고 흔들거렸던 밤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가오는 역사에 대한 인류의 뭘 본 겁니까? 비전을 본 겁니다. 다 이루었다. 거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속량의 단면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온 집을 떠났던 인류가 다시 한번 생명나무 강가로 돌아오는 그 행렬을 본 겁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의 고난의 시를 기록하면서 기자가 내다본 십자가의 비전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담임 목사의 비전도 아니고 교회의 비전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꿈꾸셨던 주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가장 인류 역사에 통렬했던 밤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복원해야 될 꿈이에요.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목회학 강의를 나누면서 제가 도입부에 질문 하나를 했어요.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죠. 그거를 읽어보신 분 계시냐 그랬더니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니까 세 분 다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듣질 못했어요. 읽었다는 사실만 믿음으로 확인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소설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하도 뭐 많이들 본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느 기차역인지 전철역인지 분간은 안 가는데 엄마가 아버지 손을 놓치면서 엄마가 실종이 되죠. 엄마가 실종이 되면서 온 가족이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난리가 나요. 늘 그저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가정 안에서 부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온 식구들이 엄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엄마를 찾아 나서는 기억의 복원의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그럼 뭐에 대한 기억상실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꿈꾸셨던, 그리고 성경에서 이루고 싶었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원형의 꿈을 오늘날 교회는 기억상실증으로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가 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제도를 고친다, 만든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있고 필요한 건지는 몰라도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꿈꾸셨던 시대를 넘고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비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 주변의 몇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점이 바꾸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결국 우리가 사는 길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눈이 달라지고 가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눈물로 통곡하며 씨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늘 어슬렁거리는 무리에서 우리는 백부장 같지만 먼 갈릴리에서 쫓아온 여인네들 같지만 제대로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꿈꾸었던 그 십자가의 비전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할까요?
주라고 십자가
나의 주
눈을 닫을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가끔은 이렇게 눈을 감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각으로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이상 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닫읍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문을 열어, 눈을 열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겨가시면서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꿈, 그것은 길 떠난 자녀들, 집 나간 백성들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삼일교회가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 평생 이 십자가의 꿈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전공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비즈니스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일상을 통해 한 번도 이 십자가의 비전에서 눈떼지 않도록 우리 결음을, 우리 걸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지금도 주님의 꿈이 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함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땅끝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여름 겨울 넉 달을 함께하는 선교 현장들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은 온 인류가 이 십자가의 꿈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